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단체가 나를 사도로 뽑아주어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뽑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문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기쁜 소식을 따르고 있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변제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 하늘의 천사라도 여러분에게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에 받은 것과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어느 누구에게서 받지도 않았으며 어느 누구에게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교와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내 나이 또래의 다른 많은 유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게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그와 보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동생인 야고보를 빼고는 다른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쓰고 있는 말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직접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애쓰던 바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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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역대지하 제23장. 여섯 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곱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주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 아들 아샤라와 아디아의 아들 미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밀약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앙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들로 모입니다.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주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귀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말의 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맞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례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세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결국 세상의 죄로 인한 또 절망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겁니다.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심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갖는 신뢰감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면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이 역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게 되는 귀한 전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각자의 영성이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나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얘기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10절 상반절인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미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으로 더 자주 충만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왕에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의지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할 수 있다면 그런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가고 좀 더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11절 상반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라는 말은 포소스, 많은, 큰, 무엇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많이 두렵게 하고 많이 사모하게 하고 많이 열심히 있게 하고 또 많이 벌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얼마나 얼마나는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최종적인 저들의 믿음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인들과 교회가 결론이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 뒤의 기쁨인데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0절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책망의 메시지는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를 잘 보이려 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준에서 증거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공격보다도 거기에 휩쓸려 당하고 동조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보다 진실이 더 잘 통하기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주신 그대로를 전하면 사람들은 별로 들으려 하지 않지만 약간 변경시킨 거짓된 교훈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 버리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것임에도 사람들은 거짓을 진리보다 더 쉽게 수긍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언덕에서 기적의 떡을 먹이시면서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7절 68절에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3절인데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겁니다. 바울과 디도는 잘못된 교사들과 함께 오해하고 곡해하던 고린도 교회가 진리로 돌아선 것을 보고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근심 뒤에 회복된 기쁨은 더운 타작마당에 냉수 한 그릇처럼 주님의 일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온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 편지를 읽는다면 진리로 돌이키게 될 정도로 훌륭한 성도들이다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평가를 두고 디도로 하여금 역시 좋은 방향을 향해서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한 바울의 안타까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거짓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또는 교회를 믿고 자랑했는데 그 사람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모두가 실망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교회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사실이라면 서로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먼저 자랑한 것과 같이 못하다면 부끄러움이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5절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에 대한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디도 앞에 그대로 표현하여 처음 바울을 대할 때처럼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 같습니다. 비록 한때 거짓 스승들이 간교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편에 섰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디도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우들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오히려 불신의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후에 그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더욱더 큰 신뢰를 서로 갖게 된 것이 사실이죠. 사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서로를 자랑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고 또 그런 서로의 신뢰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과 위로를 이루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at thy side, no war with pain,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죄는 부도덕, 태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순종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용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도덕적 원리만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엄한 벌을 받은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도시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 17절. 그들이 그 성을 도망할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그 성에 퍼부으셨습니다. 그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즉시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도덕적인 잘못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한 젊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에게 왕이 자기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으나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 저녁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초대받은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와 식사한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웃사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을 관장하는 레위인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후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에게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한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로 하고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자 웃사가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웃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 했던 웃사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였으므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들이 쓴 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저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무엇을 빼거나 더함으로 다른 복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 경고를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을 지나쳐 너무 멀리 가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열이 더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이 금지했으므로 성경이 침묵할 때에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경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순종의 방법은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을 변경할 수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을 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크기와 층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료로 코페로 나무를 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노아는 코페로 나무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코페로 나무 대신 참나무나 히코리 나무, 단풍나무 같은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것을 그에게 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참나무나 히코리 나무나 단풍나무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재료를 쓰라고 하셨을 때 그 나무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나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물론 하나님이 세상 것까지 다 지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틀림없이 연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연장을 사용하여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가 코페르나무 대신 다른 나무로 대체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아람왕의 군대 장관으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나병을 치유받고 싶다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그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여기서 언급한 강에 가서 담그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다른 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면 나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의 명령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지 요단강에서 내 몸을 7번 담그라였지만 그 명령에는 고침을 받기 위해 다른 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명령에서 사도들은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파할 것이 복음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받았습니다. 정치나 경제를 전파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왜 정치를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할 것은 복음이었고 정치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교회 건물에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대신 정치를 전한다면 명령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속에 잠기는 행위가 세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물을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흐르는 물이나 따뜻한 물 아니면 차가운 물에서 세례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물에서 받든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속에 잠기는 장사를 물뿌림으로 대체한다면 그 명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주의 만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념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의 상징으로 떡을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당신의 피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 재료를 떡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떡 대신 닭고기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대신 오렌지 주스로 대체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시,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나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노래들은 에벳이 배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벳이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종류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어떤 종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언급한 음악은 노래 부름, 곧 육성 음악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주제와 연관된 교훈을 가르칠 때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예배 시 악기 사용을 금지한 구절이 없지만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주의 만찬에서 오렌지 주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악기 사용은 배제됩니다. 이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악기를 더하는 것은 명령 자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음악하라라고 했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사용할지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노래하라이므로 어떤 음악인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곡조가 필요합니다. 이 곡조를 우리가 외워서 불러야 하는지 악보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도움이 되는 악보 사용은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지만 부르는 노래는 육성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받으실지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